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홍해를 건너는 게 보통 구원을 상징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를 완전히 상징하지는 않아요. 하늘나라에는 가나안 7족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여리고성 전멸하고 안에 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분배하는 과정이 하늘나라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 다 예비해 놓았어요. 우리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뭘 뜻하냐면 1차적으로 광야에서는 성도들의 훈련,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쳐부수고 그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는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는 세 지파가 선봉했습니다.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세 지파가 선봉했으게 하는 모습인데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근데 동쪽이 땅이 굉장히 좋아서 세 지파가 그냥 여기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분배를 받아서 처자식들이나 짐승들을 다 거기다 두니까 자기들은 그냥 무장하고 남자들만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서 같이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자기들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받았으니까 분배받을 게 없죠. 없고 그냥 다른 9지파가 여기를 분배받아야 되니까 들어가서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선봉에 쓰겠다고 해서 앞서 나가서 그 땅이 다 분배받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자기 땅으로 갑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 임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임직자들이 하늘나라를 이미 다 결정짓고 그러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연약한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임직자들이거든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세대는 광야 세대는 모세한테 굉장히 막 불평이 많았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막 불평 불만하다가 그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우리 힘을 내시고 부디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장 19절에 이제 그렇게 말했고 2장은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의 간증이 들어오죠. 그 땅을 정탐을 이제 하러 두 명이 들어갑니다. 1세대 때도 12명이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뺀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그 1세대들이 전부 다 거기에 넘어졌죠. 그래서 광야에 40년간 방황하게 됐는데 2세대들 중에서 2명을 여호수아가 뽑습니다. 그걸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2명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요? 믿음이 정말 신실한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살몬이라는 사람 청년을 한 명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두 명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중에 특별히 여리고성 그쪽을 살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기 문화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두 사람 살몬을 포함한 두 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우연히 그 여리고성 벽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는데 아마 거기서 아마 여관도 겸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간 갔는데 거기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근데 그날 발각이 되고 군사들이 여리고성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를 잡으러 오는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다락방에 잘 숨겨놓고 적당히 그 군사들에게 자기 나라 군사들에게 거짓말해서 군사들 돌려보내죠. 그리고 두 사람을 창문에서 매달아서 이제 성 바깥으로 도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당신들이 이 땅을 공격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죠.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삽니다. 근데 그 라합이 이 간증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술집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겠죠. 기생은 정확히 말하면 그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경우죠. 고대 시절엔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죽죠. 전쟁 나면 뭐 남자들 진쪽은 떼죽음을 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아버지도 나가서 죽을 수 있고 아들 오빠들도 나가 죽고 나면 이렇게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다쳤거나 전쟁에서 다쳤거나 아마 기생 라합도 그런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나이가 기껏해야 10대 중반 보통 12살부터 결혼하는데 기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나이가 조금 있을 테니까 아마 15살은 넘은 것 같고 최대 아마 25세, 더 잡으면 29세, 만 20대까지는 넘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절이나 마찬가지로 그 시절은 여자 나이가 한 30 지나면 보통 이제 빨리 이제 또 고생을 많이 하니까 늙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몸을 파는 그 직업이 그 편했겠어요? 아버지가 든든하고 살아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자기 딸을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소녀 가장처럼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 오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손님들 오며 가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이겨내고 왔다는 것도 기적이었고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자기들 첩자들이 가서 계속 살펴봤겠죠.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걸 봤겠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저 200만 명이 살아가는지 늘 봤죠. 그러니 자기들이 경외롭지 않았겠죠.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당연히 들어왔고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까지 물을 건너서 왔더라. 그러니까 곧 이제 여리고성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이제 하니까 여리고성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죠. 그 얘기를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해주죠. 그리고 정탐꾼은 정탐은 실패했는데 라합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고 아 여기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우리 소문을 듣고 간담이 스늘이 녹았구나 걸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넜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5장에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서 그 땅의 그게 이제 광야가 아니니까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받아서 먹다 보니까 이제는 하늘의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땅에서 나온 소산을 따다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어서 그동안 40년 동안 편하게 먹었던 그 만나가 비로소 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돌고 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길 들어가서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전멸시킬 때 창가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던 라합의 가정과 그 식구들만 살아나죠. 붉은 줄은 마치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들만 그 장자가 살아난 것 기념한 것처럼 라합에게 그 붉은 줄은 유월절의 그 붉은 피 양의 피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을 사실 신약적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 성이라 조그만 성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간과 그 가정을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다시 이제 승리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대표 원리를 설명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진 거나 마찬가지였고 아간이 그 죄의 대표가 되죠. 그리고 아간이 죽음으로써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또 승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표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아마 어제까지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죠.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만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한 기브온 족속이 대표를 거짓말로 해서 우린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가서 항복을 합니다. 우린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리고선 그 뒤편에 들어가 있는 그 기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본 족속이 하는 일은 나중에 그 노비처럼 살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의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도 함께 건축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기본 민족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해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얘기가 나오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마치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신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잖아요. 자기 나라를 공격하러 오는 스파이를 살려줬잖아요. 나쁜 여자잖아요. 그러면 라합은 매국노처럼 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옳은가? 그 문제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그 설교 시간에 할 거니까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자주 겪습니다. 그 문제를 이따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주민들이 지혜롭게 살아냈다는 부분이 9장에 설명이 되고 14장에 가면 갈렙이 요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1세대가 갈렙이 약속한 그 산지를 받아내는 모습이 나오고요. 19장 이후부터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땅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24장 마지막에는 이제 요수아의 유언이 나오죠. 자 이제 하나님 신을 믿든 여호와 신을 숨기든지 이방 신을 따라가 숨기든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여호와만 숨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기생라합의 입장에 나오는 기생라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생라합의 간증이 뭐냐면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 정탐꾼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땅에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만물로 창조하셨고 땅에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복을 주는 것도 바로 이 땅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간증을 합니다. 근데 라합의 그 간증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않죠. 한 700년 후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땅에서 축복은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풍요로움을 전해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아세라 신이 풍요함을 전해주고 땅에서는 복을 받는 것은 몰렉 신이 자식을 바치면 몰렉이 감동해갖고 우리한테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몰렉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다시 빼앗아내죠. 똑같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출발한 라합의 이 간증은 이 간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께서 확신하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못 살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듯이 너희들도 쫓겨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땅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땅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도 같이 섬겼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122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요.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신 아기를 보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알도 필요하면 아세라도 몰렉도 기타 여러 신들을 숨기는데 도대체 라합이라는 한 기생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갈 때 그들을 숨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 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은요, 여호와의 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 열 재앙을 다 봤다니까요. 유월절날 장자들이 다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갈 때 다 검은 폐물 주고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소, 양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홍해 가다물이 갈라진 걸 봤습니다. 자기를 추적해오던 애굽 병사들, 그 당시 최강의 병사들이 물에 다 수장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밤낮으로 봤어요.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정찬군들이 돌아와서 우리 메뚜기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 저 가나안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에게는 특별히 기적을 그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성장했어요. 라합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성경이 없었죠. 그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그들을 품어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들 가나안 땅의 첩자들을 통해서 다 들어왔어요. 그걸 술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만 그 손님들하고 접대하면서 들었는데 그것 속에서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길러왔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들음에서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몸을 파는 기생이나 창기를 우리가 뭐 인권이 따지는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술집에 있는 여성들을 접대하는 여성들에게 인권을 우리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고대 시절에 여자가 넘쳐나고 그 중에서 넘쳐나는 여자들 중에 불쌍한 그 중에서도 불쌍해서 형제 오빠들이 없는 아버지가 연약한 사람들만 이제 술집에 들어갔을 테니까 기생 라합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니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생으로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잘해야 20대 중반까지 하고는 이제 병을 얻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기 아버지나 연약한 가족들, 뭐 어머니나 뭐 이모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 친족들 본인이 먹여 살렸으니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천대받았겠죠. 그러던 그에게 들려왔던 그 소문, 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홍해 바닷물도 가르고 그 백성 저 광야에서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데펴지고 낮에 찌는 듯한 그 태양에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더래. 먹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더라. 새벽에 보니까 쫙 만나가 깔리더라.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야 그 신기하다 대단하다 우리 신보다 더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라합은 그의 마음이 연약할 대로 연약하고 나약할 대로 나약했던 라합만큼은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책이 무료로 다 나눠주고 이 말씀이 다 전해지지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냐 하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고개를 숙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요. 돈 잘 벌고, 자식들 뭐 다 합격하고 성공하고, 남편 잘 출세하고, 아내 건강하고, 온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비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 여러분, 재벌 가정의 가족들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거의 드물어요. 다녀도 정말 이게 멋지게 다니지 마차 타고 옛날에 보면 흑인들이 이렇게 섬기면 마차 타고 교회를 멋지게 다니지 그들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이 하늘처럼 여기든 당신의 행복의 가장 권위로 여기는 재산을 하나님이 뺏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나가는 사업을 거두어 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그 자식을 실패시킬 때도 있고요. 남편을 실패시키고 나에게 병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경험을 한 성도일수록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연약하고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 사람들을 약보거나 무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을 우린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합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라합이 들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참고 2번 말씀을, 참고 1번 말씀을 넘어가고 2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듣고 들었더니 당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고 그녀는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산산이 부서질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의 근원이고 성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때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봐야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걸 깨닫고 절실히 알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본들 하나님 창조주와 살아갈 때 더 불편할걸요? 하늘나라가 어떤지 모릅니다. 검은 보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잠시가 그래요.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래서 라합이 살아남죠. 라합이 살아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여리고성은 다 멸망을 다 죽었어요. 근데 라합을 누가 데리고,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창녀고. 누가 그 사람을 한테 장가오겠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남자들이 볼 때 이방인 여자잖아요. 근데 누가 했냐면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 라합을 막 결혼합니다. 라합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다는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대개 유대 전승이 그래요.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그 이방인 여자고 창기였지만 살몬이 믿음으로 그 여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그들에게 계대 결혼을 할 때 보아스가 룻을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보아스는 당시에 베들레헴의 지주였고 정말 부자였고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그랬어요? 우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이 얘기 속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 걸출한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었거든요. 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차별받지 않았겠어요. 물론 우리 정탐꾼을 숨겨준 영웅이었지만 창기였다고 놀림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라합이 보아스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의 엄마와 삼촌들을 외삼촌들과 외할아버지 가정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잘 가르쳤고 그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믿음대로 모압 여인 룻을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데리고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식의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의 아들의 이름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28대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라합 가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나의 피야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면 자기 나라 민족이 다 죽잖아요. 의리가 있지. 그동안 자기 여리고서 사람들 다 죽이러 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 매국노잖아요.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할 때 거짓말로 항복을 했어요. 아,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가나안 족속이면 하나님 반드시 죽이게 하셨기 때문에 죽을 걸 알고 멀리 있는 다른 이방인인지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거짓말로 들어와서 항복해갖고 목숨을 부지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론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의롭지 않죠. 라합 매국노였어요. 그죠? 정의롭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도는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빨간 신호등 빨간불 때 우리가 멈추는 것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사회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빨간불 때 멈춰야죠. 각자가 다 그냥 지나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사회 정의는 빨간불일 때는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불이 멈추는데 빨간불에도 지나가도 되는 차가 있죠. 앰뷸런스를 지나가죠. 여기처럼 앰뷸런스는 빨간불에도 지나가도 됩니다. 이때 이 앰뷸런스가 사회 공의예요. 그 앰뷸런스 안에는 죽어가는 환자가 있고 이 환자는 다 건강한 사람들은 빨간불에 가서는 안 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는 빨간불에 건너가죠. 이 앰뷸런스가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있지만 이 사회 정의를 더 포괄하는 정의가 바로 공의입니다. 앰뷸런스가 빨간불에 간다고 해서 그걸 정의를 어겼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그건 더 큰 사회정의, 우리가 약속한 사회정의보다 더 큰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앰뷸런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굳이 따지면 사회정의보다도 더 큰 거예요. 비록 그 시절에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망하는 성에서 라합이 나옵니다. 빠져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 백성은 거기서 망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망에 다 잡혀갈 때 선지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거기서 왜 있느냐?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라. 그 죄악에 있으면 너희가 죽는다. 왜 망할 길을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느냐?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끌려와서 다 죽거나 잡혀갔거나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참고 세 번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 사람 명단이 쭉 나오는 그 안에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 정의를 지켜서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멸망이에요.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나오라고요. 더 큰 하나님의 사회 정의는 뭐냐면, 이른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그 죄악된 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라합은 나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러나 때때로 공의와 부닥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가, 정부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국가가 거부로 지금 구성하는 나라 많죠. 무슬림 국가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그곳에서 정의를 지킨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공의에 어긋납니다. 공의는 정의를 더 초과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가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은 파란불에 안 지나가기로 약속한 파란불에만 가기로 한 사회의 정의를 초과하는 거예요. 더 큰 정의고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합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처럼 기독교 국가에 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에서는 특정한 민족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뜻 보면 그가 매국노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살려낸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단감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김승호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주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나이다. 주가 아니시면 온갖 욕심과 죄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를 열어주시고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세상 늘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은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고통받고 고통주고 있습니다. 또 분열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해지며 하나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믿음 있는 일이 더욱 겸손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임교회가 성령 일독으로 합심하여 나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사랑과 함께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식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시간, 기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한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기생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생 그 창기의 그 가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존경에 맞이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다윗 왕도 그의 다섯 번째 5대 손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창기를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창기였거든요. 우리가 왜 창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하나님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너는 내 신부가 되고 내가 신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신랑을 제쳐놓고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기생이나 창기를 등장시켜서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근데 사실 그 말하는 창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했다고. 성공이 뭡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죠. 명예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 스펙이 다 들어갑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이 이력서에 쓰는 게 다 들어가는 게 그게 명예예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뭐 자격증이 있어. 내가 뭐 심지어 잘생겼어. 힘이 좋아. 뭐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 그걸 다 써내는 그 이력서에 들어가는 그게 다 명예예요. 그 이 세 가지를, 돈과 권력과 명예는 한마디로 합치면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우리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도 성공해야 돼갖고 내 자식들도 성공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시키려고 공부시키고,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교회고 뭐고 일단 제쳐놓고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가, 그리고 주일 예배도 심지어 빠뜨리게 하잖아요. 자식도, 자기도 급하면 빠지지만 자식들이 고3 되면 아예 교회도 못 가게 가면서 아주 짝은 그렇게 합니다. 성공이 더 우선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정의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법도 바꿔요. 법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갖고 합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자기들이 말한 정의. 그러니 그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만이, 합법적인 것만이 정의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산, 아들이 많아야 유리하니까 다산, 그러니까 풍요함, 그런 걸 복이라고 느끼고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더 받아내려고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고 몰렉신을 숨기고 그렇게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숨기고 뭐 숨겨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성공을, 실제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느라고 한쪽 발은 하나님한테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영적 간음이라고 해서 성경은 계속 영적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째 이 세상의 견고한 성, 성공이라는 여리고성, 당시에 가장 잘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기생 라합을 들어서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 기생 얘기, 창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 말씀 네 번째, 이사야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정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세상 이익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다 뺏어서 자기 혼자 다 가져가는 거죠. 혼자 계속 부자는 계속 부자 되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거에 신경 없죠. 그건 관심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은 세금 더 안 내려고 더 하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이웃 사람들이 힘겹게 나누는 걸 성경은 오히려 그를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섯 번째 창고 말씀, 에스겔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몸을 맡김으로 내 것이 되게 하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이요, 그 자기 명성, 자기 명예,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보다 그들을 더 섬기고 따라간다고 해서 행음한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몸을 그들과 씻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참고 여섯 번째 말씀 예레미야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나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아수르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 남쪽의 유다 민족도 그걸 뻔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다가 저렇게 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들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저 이방신들을 숨기니까 내가 이혼하고 내가 너희들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호세아서에 이혼을 선언했어요. 이혼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민족에 잡혀갔어요. 그럼 유대민족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동생 유대민족도 똑같이 또 행음해갖고 행음했다는 게 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들과 어울려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 말씀 7번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1, 2절에 이렇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세상이 성공에 취해갖고 하나님을 이제 다 제쳐놓고 성공에 취해서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 후대도 자기들은 계속 성공의 탑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음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물질 가진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성공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세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걸 잘못이라고 음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든지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많이 배고 잘 배고 권력을 가져서 오히려 어렵고 힘겨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더 낮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어렵다 뿐이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좋으니까 점점점 어렵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세운 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에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그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엄청나게 든든한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 어떻게 무너뜨려요? 백성들이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에서 13바퀴를 돌고 무너뜨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세상의 성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밀려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를 미워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 여러분들 미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벌어도 우리의 목표는 계속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살고 계속 땅을 많이 사서 계속 우리들은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게 주신 거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얄밉죠. 우리들이 저만 잘나 니만 잘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권력을 가져도 우린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나를 치고 복종시켜서 점점 더 낮아지려고 우리는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그렇게 잘났어 그러고 오히려 우리는 내친단 말이야. 우린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리고성 바깥에만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 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그 세상의 그 권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성 바깥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그리고 그날 성도들은 그 성을 접수한다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반드시 미움을 받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들이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쪽에 미움받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억울함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거기서 벗어나서 가난해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세상 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뱅뱅뱅 돌고 그렇게 가더라도 인내하고 도십시오. 반드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한 주 동안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찬송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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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깥에서 헤매고 돌고 힘겹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 성도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저 초롱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십니다. 우린 그냥 세상을 뱅뱅 돌고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리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살게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닥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내 앞에 닥치는 내 자녀들의 어려움을 내 배우자들의 어려움을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 건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졌듯이 우리 이 승도를 에워싼 세상의 견고한 승들도 심판날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조차 인내하며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승도에게 이김을 주실 줄을 믿고 새 한 주간도 여리고 같은 세상을 돌며 무너뜨리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성도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힘겨운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성도에게 이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저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게 주옵소서. 때가 되면 저 청홍성 같은 여리고가 결국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승도를 애워선 세상의 견고한 승들도 심판날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듣자 인내하며 살아내게 주옵소서. 나를 애워선 모든 죄악들, 나를 애워선 모든 아픔들, 상처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드러나지어다 이겨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내주시고 반드시 저들 이 세상의 틈에서 저들을 하나님 붙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저 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해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결국은 무너졌듯이 우리 성도들을 애워싼 세상의 견고한 진들도 세상의 성들도 심판날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바인의 성도들 이겨내며 견디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만한 물가로 신만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부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여기 고개 숙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을 믿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